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고 이 만남을 위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다 환상을 주셨습니다. 백부장, 이탈리아 백부장이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청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는 환상을 보게 했고, 베드로에게는 부정한 것, 정한 것, 짐승들이 보자기에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먹게 했고, 과연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깊이 생각할 때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였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짤막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순교하기 이전에 스데반이 쭉 구속사, 구약의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이에 대한 그 구속사를 쭉 상당히 좀 길게 설교를 했다면, 이 베드로는 아주 짤막한, 그렇지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던 거죠. 이거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 보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물론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이야기죠. 이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마땅한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또한 이 말씀 받는 고넬료와 또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 선택된 선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그렇게 알게 하셨죠. 이세의 여러 아들들 외모가 출중한 그 뭐 엘리압부터 큰 뭐 모든 아들들을 다 제껴놓고 맨 막내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냐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통 대부분에 있어서 사람은 외적인 것을, 외적인 또 환경이라든가 외적인 그런 그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교회도 상당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 내 부모니라 라고 내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력도 중요하겠죠. 있고 없고도 중요하겠죠. 또 뭐 얼마나 잘 생겼느냐 못 생겼느냐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배우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다 한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학위를 몇 개 가졌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냐면 무용지물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도 없고요, 오히려 죄악 가운데 죄를 짓는데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멋지게 생겼어도요, 요즘 김호중 씨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데 아무리 노래 잘하고 아무리 그렇게 멋지게 생겼어도요, 결국은 저런 모습,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아마 김호중 씨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또 술도 먹고 뺑소니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아마 그에게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아무리 내가 잘 나가도 중심이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우리 김호중 씨를 통해서 요즘 깨닫는 게, 아이고, 안 됐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아,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구나. 제대로 놔두면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계속 갈 터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저런 지금 기회를 주시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하고 인기도 있고 외모도 있고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지금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늘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했고 안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베드로가 철저히 깨달아서 아,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그렇게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물론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이와 같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우리만의 공동체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늘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열려져 있지 않냐면 우리만의 공동체예요. 딱 울타리가 쳐져서 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들만의 예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 그러면 무슨 교회를 세우신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 이 지역의 하나님, 이 세상의 하나님, 온 인류 만유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이 지금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신다. 물론 외모를 뭐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외모도 가꾸어야 되죠. 또 학력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갖추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보시고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없던 사랑도 생기지 않아요. 자꾸 사랑 고백하면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그런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세 여러 아들들 중에 맨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성군으로 이와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공식이 통할 정도로 신정령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했던 일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일, 사무엘하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었거든요. 사울왕 40년 동안 한 번도 법궤를 모셔오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되었던 거죠. 블레셋으로 법궤가 빼앗겼다가 돌아왔어요.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와 있었어요. 기랏 여아림에 계속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이 만약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중심의 통치를 했다면 법궤를 모셔왔겠죠. 그러나 40년 동안 법궤 하나님 중심이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시기 질투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불쌍하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 법궤를 모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등불로 여기시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바로 왕권을 누리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놀라운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외모로 보면 형들에 비해서 처져 있죠. 또 뭐 다윗 혼자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습 보면 뭐 어떤 힘도 그리고 무슨 배우는 것도 형들에 비해서 아마 못한 맨 막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거죠. 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어떤 중심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 계속됩니다. 이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원수된 관계였잖아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멀어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가깝게 화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는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유일한 중보자.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과 신성, 하나님과 인성,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하게 하셨다.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 양성을 동일하게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나 외에는 여호와가 없네요. 다른 이름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기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시다라고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짤막하게 베드로는 그러나 아주 핵심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듯 받고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시다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번에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태는.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저기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을 어떻게 행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동일한 영을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성령이 비둘같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거의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고넬료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거죠.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면서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랬어요. 증인.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 일을 행한다. 사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이 헛되지 않냐고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짤막하지만 베드로는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흘러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3대 동일 신앙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그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 역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바로 그 환상 가운데 만나게 하신 고넬료와 그 가정, 그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재판장으로 심판하실 주님이시다. 42절에. 그리고 43절에서는 모든 선지자도 그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죠. 모든 선지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깜짝 놀라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구나. 세례받지 않냐고 할례받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했는데 그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고 와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편견이 고발을 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게 사도행전 15장 말씀. 그때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의 발언이 바로 바울을 지지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누구의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할례 받지 아니해도 유대인이 아니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고 성령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땅끝 선교를 위해서 이와 같이 베드로의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결정이 되고 그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따라서 다시 바울이 2차 여행,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임한 성령이 오늘 이 고넬료 집에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집에 동일하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 충만이 문제죠. 성령은 한번 이렇게 임하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문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약발이 떨어진다. 계시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면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는 이 땅 가운데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이 아침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